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어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상실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에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안내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는 어렵다. 그러나 욥기는 재밌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욥기를 통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오디오를 통해서 욥기를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1장, 2장은 도입 부분으로 근본적 문제의 발단과 배경 그리고 중심 주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이 두 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욥기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과 오늘 묵상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 사는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가? 다른 하나는 완전한 욥에 대한 묘사의 뒷면에 불완전한 욥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욥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굽힘없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혁신적인 신앙 사상을 자유롭게 펼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욥의 이면에 숨겨진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앞에 4절 5절에서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욥의 지속적인 불안한 마음과 완벽한 완벽주의적인 번제의 의식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순전하고 경건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는 번제의 제사는 욥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복선을 깔아놓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과 연단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끝부분에 가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욥의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제가 7살 때의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의 큰 슬픔과 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위로 누님 두 분,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어요. 7살 전에는 제 두 살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5살 때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사를 짓는 밭으로 일을 하시러 가실 때는 저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동생이 묻힌 조그만 야산에 있는 무덤을 들르셔서 밭을 메는 호미로 땅을 계속 치시면서 한참 동안 통곡하시고 집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땅에 묻은 자식을 자신의 가슴에 묻는 일을 오랫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욥은 한순간에 가축과 종들을 전부 잃어버렸고 한날 한시에 그것도 맏아들의 생일에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욥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기가 끝날 때라도 여러분들이 욥의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하신다면은 저는 더없이 감사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그가 마주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보다 넓은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고통당하게 된 이유를 사탄은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1장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욥이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져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소유와 생명의 보호망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욥기 전체는 도입 부분인 1장과 2장에 울타리가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42장에 새로운 울타리들이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은 삶의 울타리의 상실입니다. 그의 소유와 자녀들의 울타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건강과 신앙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황량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아무런 보호망이 없이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체성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이전의 욥은 그가 가진 소유를 통해 부자로서, 자녀를 통해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건강을 통해 축복받는 남자로서, 완벽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내림으로써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이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난 후에 욥은 3장 이하부터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어떤 외적인 거칠에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겹겹이 쌓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울타리들이 경직화되면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떠한 타이틀로 자신을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누리고 있다고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는 아마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위험성에서 벗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기존의 모든 울타리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겉치레와 관습이 아닌 자신의 본질의 모습과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상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바울 선교의 본부에서 사역할 때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트럭과 충돌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울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 선교사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되시는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어떻게 위로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국에서 열리는 바울 선교회 수련회에서 남편 선교사님만 참석하시고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참석을 못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말이죠. 아들이 생각날까 봐서. 남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그 뜨거운 캄보디아 여름 밤에 마당에서 큰 가마솥에 걸린 장작, 그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신다는 거예요. 훨훨 타오르는 장작불을 봐야만 가슴에 묻은 아들을 향한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2장에 보시면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저는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아내를 보면서 욥의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욥의 아내는 실어증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입이 있다고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입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 아내도 정신이 나간 상태로 수년을 보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씩이나 세상을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욥의 아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욥의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래 원어 성경인 번역본에 70인역 번역본에 보시면요, 욥의 아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인 욥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죽어가느니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께 죽기를 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녀들까지도 빼앗겨버린 후에 욥과 같이 있었습니다. 욥은 슬픔 때문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지만은 다른 번역본 성경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동안 나는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우울해서 잠시라도 쉼을 얻기 위해서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게 욥의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부인 선교사님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분들이 학교 사역을 해요. 학교 운동장에 한가운데 걸린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펴놓고 그 훨훨 타오르는 불빛만이 이 선교사님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뒷받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 4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새로 낳게 되었을 때에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에서도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기는 했지만은 욥과 결별해서 떠났다는 기록이 역시 없습니다. 욥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들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욥의 아내만이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욥의 아내가 남편 욥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유일한 소망의 단초로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보, 여러분, 겉옷을 찢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잃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전통적으로 예도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죽은 자녀들과 자신과의 일체감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욥은 땅에 엎드리지만 슬픔에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조용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던 사탄의 장담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욥의 모습으로 허언으로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실과 아픔이 하나님을 등질 이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슬픔이 예배를 막지 않습니다. 예배가 슬픔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욥은 자신도 언젠간 죽을 테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 주심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되가져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쏟아진 그 많은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방울은 하나님 자신의 핏방울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부르짖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리셔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우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음성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세세토록 영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